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모두 실패했다죠? 윤국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네.
아,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그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 것으로 앞서서 지난 15일에도 발사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무수단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요. 모두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6시 30분께 먼저 1차로 한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것은 공중으로 올랐다가 수초 만에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후에는 또 7시 26분께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됐는데요. 이것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실패한 건데요. 이 놀라운 사실은 사실 북한이 무수단 그 중거리 미사일을 두 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입수된 것은 한국 당국이 앞서 밝혀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4월 15일에 첫 번째로 발사한 이후에는 한 기만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28일 오전에 한 기를 나머지를 발사하면서 이제 두 기를 다 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8일 오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7시 26분께 다시 또 한 번 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근래 들어서 세 번째 이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게 됩니다.
네. 자,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요. 이 북한 당국이 이렇게 결의를 무시하고요. 미사일을 갑자기 이렇게 연달아 발사하는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최원기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문가들은 대개 그 두 가지 의도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그 1월에 그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2월에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서 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705를 3월에 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런 국제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하나 그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내부 정치적인 그 요인입니다. 지난번 그 1차 무수단 그 미사일을 발사한 4월 15일이 바로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선 그 태양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목적을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5월 6일 날이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사입니다. 36년 만에 노동당 7차 당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이 같은 커다란 그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그 무수단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본인의 그 자신의 그 정치적 업적으로 이걸 과시하려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이런 발사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는 건 당연한데 다시 한번 이 두 나라의 반응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 한국과 미국 정부 공이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한 채 계속해서 이렇게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어떠한 형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든 그것이 중거리든 어떠한 형태도 탄도미사일은 발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이 북한은 국제사회에 이런 그 제재 이것을 계속해서 어기고 위반하면서 무릅쓰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엔 안보리는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바로 안보리에서 그 대책회의를 소집했고요.
네.
아, 조만간에 지금 아, 29일 아닙니까?
네.
아, 아직은 안보리의 그 규탄 성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아, 조만간에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 북한의 발사를 아, 비난하고 아, 재발 방지를 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그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아, 미국 정부는 아, 이런 상황에서 이 동맹국들에 대한 아, 안보 이런 그 지원 태세는 분명하고 확고하다는 점을 아, 밝히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 아, 그 이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만들 뿐이다 이런 아, 내용의 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수단 미사일이 과연 어떤 미사일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흔히 그 미사일은 그 사정거리에 따라서 그 단거리, 중거리 또 장거리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데요. 아, 무수단 미사일은 그 대개 그 중거리로 분류됩니다.
네.
사거리가 한 2,500에서 4,000km 나간다 이렇게 하는 중거리 그 탄도 미사일인데요. 아, 기록에 따르면 그 북한이 아, 지난 1990년대 초에 그 소련에서 원래 이것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아, 영어 코드로는 SSN6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 들여와서 자체적으로 그 좀 크게 만들고 개량한 이런 그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미사일과 달리 그 차량 탑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트럭처럼 생긴 그런 그 이동 수단에다가 이 미사일을 그 장착을 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최근에 세 번을 발사했는데 세 번 다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대개 이게 미사일이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실전 배치에 앞서서 한 10여 차례 정도의 그 시험적으로 발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다 성공적으로 정확하게 그 표적을 그 아, 맞추면은 아 이것이 이제 실전 배치를 해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전 배치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무수단 미사일은 그 2007년께 그 실전 배치되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같은 그 시험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지난주에 이것도 큰 뉴스가 됐습니다. 23일 동해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성공했는지 또 실패했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성공한 걸로들 보고 있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그 다른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당국은 실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아, 이것이 아, 그 물에서 솟구쳐 나오면서 사거리가 30km 정도밖에 날아가지 않았거든요.
네.
아, 그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하고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상당한 진전이고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처음 시험 발사했다고
네.
발표한 것이 지난해 말 무렵이었는데요.
네.
이때 그 북한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일부는 이것이 잠수함, 수중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해상의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실제로 실전 배치되고 또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그 북한이 30km 사거리로 날아간 이번 실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실한 그 나름대로의 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분석하는 것처럼 실패는 아니다라는
네.
그런 분석들을 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이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아주 상황을 그 돌려놓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진전을 이룬 것이고 이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은 이것이 바로 그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물속에서 발사되는 겁니다.
네.
또 잠수함으로 옮겨서 발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단히 그 이걸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북한이 이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잠수함에다가 이런 그 탄도미사일을 싣고 가령 저 동해 쪽으로 내려와서 그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든가 한국의 무슨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든가 이러면 이것을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 상당히 이것이 그 영어로 말씀드리면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그 무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한국은 물론이고 이것이 장차 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사실 최 기자가 그 게임 체인저라는 그 얘기를 한 것처럼요.
네.
사실 무수단 미사일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유엔 안보리도 이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그 언론 성명을 통해서 규탄하는 그런 결의를 했고요.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이 독일 방문 중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잠수함 탄도 그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거듭 실패하면서도 그러나 그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바로 이런 점이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네. 네.
또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그 외교부의 공식 성명을 낼 정도로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외교부 또 영국의 외교장관 그리고 캐나다 외교장관 그리고 프랑스 외교부 등이 각각 성명을 내서 북한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결의 그리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 무수단 미사일 얘기할 때 그 연달아 실패를 했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 북한에서 어떤 그 내부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을 또 실험을 했는데 이것이 연달아 이렇게 실패하면 그 본래 그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연속적인 실패가 북한 당국에는 어떤 타격이라고 할까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들 분석들을 하고 있나요?
네, 두 가지 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기술적 측면인데요. 북한이 그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은 뭐 벌써 한 20년 가까이 계속된 북한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적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그 진행되겠다 이렇게 그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측면인데요. 만일 북한이 물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일정 행사 당대회 이런 것을 앞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성공을 해서 발사했다면은 굉장히 큰 정치적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를 했는데요. 다만 북한이 이것을 사전에 무슨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매달 며칠 날 우리가 방송을 한다. 지켜봐라. 이렇게 그 예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아마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발사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이거 자체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저 그렇게 큰 그 무슨 손해라든가 그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대회를 앞두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크게 부각을 시키고 그럴 일이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첫 순서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아, 여기에서 그 질문 중에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리수영 외무상의 그 리수영 외무상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던 건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리수영 외무상의 제안이 진지하지 않다. 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다음 핵실험을 결심할 때까지 단순히 이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거에도 약속을 하고는 그것을 또 바로 뒤집고 네. 새로운 요구를 하고 이런 행동을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북한의 진정성 또는 진지함을 우리가 그 인정하기가 어렵고 북한이 진지한 그 선행된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로 그것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이 그 언론 보도를 기반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그보다 나은 방식을 택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리수용 외무상의 그 제안은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네, 네. 북한이 그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다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오바마 대통령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긴장 완화와 영내 미국 동맹의 보호를 위해서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미국은 일관되게 말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고 사전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런 대화라면은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통령의 말입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망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에 그 AP통신과 또는 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그 거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요. 그 여러 가지 위협 또는 그 정책 실현상의 그 어려움 또 미국의 입장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면 긴장 완화와 영내 그 미 동맹의 보호를 위해 북한과 그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동안 일관적으로 말해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더 나은 태도 그러니까 비핵화의 어떤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미국은 계속 미국인들과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 방어 등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에 어차피 이제 북한의 대남 공격이 또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큰 그 피해를 본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네.
그 남북한의 말하자면 발전 정도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네.
나는 거고요. 네. 그 한국은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정말 그 주민들이 그 새끼를 잘 챙겨서 먹지 못할 정도로 경제난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말하자면 비상사태 그리고 전쟁에 버금가는 사태가 발생하면 어느 쪽이 승자가 되건 간에 상당히 큰 피해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에 사실 한국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일부 전문가들은 잃을 게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거듭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그런 피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고 하는 그런 것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상당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군사행동을 고려하거나 이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미국 CBS 방송과 별도로 네. 그 인터뷰를 한 그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혹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북한 당국이 뭐 공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인터뷰는 사전에 녹음을 하고요. 미국의 그 CBS 방송과의 그 보도는 26일, 미국 날짜로 26일 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북한 외무성 관리가 언급한 게 있습니다. 26일 날 바로 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그 합동 군사훈련을 그만둔다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그 이태성 부국장이라고 소개된 관계자인데요.
네.
이날 그 이수용 외무상과 함께 북한 평양에 돌아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만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태성 부국장은 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지난해 우리의 제안은 미국이 이미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이수용 외무상이 지난 23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연습을 중단하면 우리도 핵실험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돌아가는 길에 그 외무성의 그 이태성 부국장이 이것을 좀 다시 그 변경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장비와 인력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한국이나 미국 당국은 북한 최고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결단만 하면 5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월 6일이 북한이 당대회 아닙니까?
네네.
그 전에 실시를 해서 뭔가 당대회 이전에 뭔가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가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도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북한이 실제로 5차 핵실험을 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네, 네.
관련해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지금 이미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5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4차 핵실험 이후에 이례적으로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또 다른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중국의 그 입장 경화,
네.
중국이 상당히 이전과는 또 다른 경화된 입장을 북한에 대해서 보일 것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냐라는 이런 맥락에서 그 약간 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네. 앞서 이 무수단 미사일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의 그 전망에 따르면 또 뭐 여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실험도 자 5차 핵실험을 이렇게 끈질기게 추진하려는 의도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네, 대개 전문가들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국제사회에 대한 자신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사회는 지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705를 통해서 북한을 상당한 그 강도로 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육자회담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같은 뭐 핵실험을 할 경우 또는 이런 핵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국제사회의 이 같은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계속 그 보여주고 또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의 핵국가로 그 북한을 만들겠다 이런 하나의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국내 정치적인 그 의도입니다. 아, 지금 그 5월 6일 북한이 그 36년 만에 그 7차 노동당 대회를 여는데요.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중요한 그 정치적 행사입니다.
네.
아, 그런데 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주민들에게 그 내세울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같은 그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국가가 됐다. 이런 걸 선포해서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걸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제재를 계속 늘려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지금 써먹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여러 차례 그 제재가 있었는데 이번에 5차 핵실험 강행하면 국제사회 대응은 이전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과연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역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태도입니다.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가장 주목할 것은 중국의 태도가 대북 태도가 더욱 경화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 제재에서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그것을 말하자면 강도 높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재의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네.
4차 핵실험 때도 물론 유엔 안보리의 그 제재 결의는 군사적인 측면이 아닌 제재를 빼고는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채택한 제재 중에 가장 강도가 높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무역 결례에 있어서도 그 무연탄이라든지 광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생 목적의 말하자면 거래는 제재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네.
또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 이것을 차단하는 데 대해서 반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유 수입 수출도 사실 거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제재의 허점이다라고 네. 얘기할 그런 굉장히 큰 사안이었는데요.
네.
만약에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태도가 정말 그 이번 5차 핵실험으로 인해서 더욱 경화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북한의 그 말하자면 숨통을 더욱 강하게 옥죄는 그런 제재가 될 것이다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최근에 열린 아시아 교류와 신뢰 구축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약자로 CICA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시카라고 읽습니다. 시카 외교장관회의인데요. 이 내용 좀 알아보죠. 자, 이 명칭을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낯섭니다. 어떤 회의인가요?
네,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문 약자를 써서요. 시카 회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그 국제적인 그 다자협력체입니다. 유럽에는 그 유명한 그 유럽 안보협력기구 그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를 본보기로 해서 아시아 지역 내 국가들의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1992년 그 중앙아시아 국가죠. 카자흐스탄의 주도로 그 출범한 지역 협의체고요.
네.
회원국은 그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인도, 터키, 이란, 이라크 등 그 26개국이고요. 미국과 일본은 그 옵소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주도하는 이 회의에 한국의 이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석하는 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선언문도 채택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의 외교장관이 참석한 것도 처음이고요. 네. 또 이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이런 그 선언이 채택된 것도 처음입니다.
네.
아, 그 잘 이미 알려진 대로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의 그 4차 핵실험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시험 발사 이런 잇따른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그러면서 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또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돼야 한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고요. 국제사회 입장이죠.
네네.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제 북한이 5차 핵실험이 또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카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선언문에 담았는데요. 이것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도록 주변국들이 최대한 설득에 나서주고 뭔가 수단을 동원해달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발언 내용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그 28일 그 베이징 그 다오이다오이죠 국빈관에서 열린 그 아시아 교류 및 그 신뢰구축 외교장관 회의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네.
축사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 가까운 이웃으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전면적으로 또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이 자제하면서 서로 자극하고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진입시켜서 동북아시아의 그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이 윤병수 장관이 참석한 것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기조연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윤병수 장관은 그 시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되는 그 시카 선언문에 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조연설도 바로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제재 이행에 좀 충실히 협조하고 또 북한이 이런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서서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그 시카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 한국 정부의 이 북한의 그 도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당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그대로 그 윤병수 장관의 기조연설에 담겼고요. 또 이 선언문에도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하나 관심을 끈 그 뉴스가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큰 그 이야기거리들이 좀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외교 수장이 그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 29일 베이징에서 만나 회담을 했고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그 핵과 그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이날 회견에서 왕이 부장과 자신은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는데 완전히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관련해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했는데요. 왕이 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계속 필요한 조건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 재개는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2270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그 공동 기자회견 회담에 이어서 이뤄졌는데요. 물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요, 그것보다는 상당히 그 육자회담 재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지금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는 네. 부분에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는 실제로 발언도 굉장히 그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나 그 왕이 부장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결의안 중에 육자회담 재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렇게 중국이 그 언급한 바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장관은 사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오히려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라브로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북한의 말하자면 이런 도발적인 행동들을 군사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일부 국가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담,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한반도의 상황을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한 발언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또 주한 미군에 배치하려고 하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두 나라가 공조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이번 그 두 나라 외무장관 회담의 아주 핵심적인 한반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소식과 함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제의를 일축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는 소식,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장관들이 이 또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한 경고성 또 발언을 한 것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